또한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계시록의 서론과 같은 말씀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말씀하신 다음에 4장과 5장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또 그 주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개해 주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보좌와 관련된 그 주변의 모습들을 설명하는가 하면 이 5장에서는 성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5장 말씀에서 성자의 모습,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계시록의 본격적인 내용인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고할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개봉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개봉하는 일이 이 성자이신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천상의 모습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 계시록이 두 가지 장면이 교차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장면은 하늘나라의 모습, 천상의 모습이고 또 한 가지 모습은 지상의 모습인데 2장, 3장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선과악의 투쟁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4장, 5장은 영광스러운 천상세계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우선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는 어린 양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를 누군가는 개봉을 해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마지막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가진 사람 그 누구도 두루마리를 인봉한 그 인봉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란 예전 시대에는 책이 모두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종이나 또는 양피지 같은 것에 글을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의 형태가 지금처럼 재본된 이런 형태의 책이 아니고 긴 두루마리 형태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복음서들도 초기에는 다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하는데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은 36매의 두루마리로 마가복음은 23매의 두루마리로 누가복음은 40매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되어질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역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채로 인간 세상에 넘겨지게 되는데 그 천상에서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할 자가 없어서 요한이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천상에 있던 장로 중에 한 사람 찾아와서 말하기를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이 두루마리의 일곱인을 떼고 봉인을 해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유대 사자의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또 그 다음 말씀 어린 양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 주역을 감당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점점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려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을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능력의 주님의 모습을 다윗의 뿌리 또는 어린 양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많은 기록에서 나타나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말씀해도 보시면 예수님 족보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설명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또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실 때 여리고를 지나다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더 근원적으로 내려가면 구약에서 이사야 11장 말씀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신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이시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말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6절 말씀에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지만 항상 예수님은 유월절에 모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들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점을 늘 강조해서 설명하면서 계시록에는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위해 대속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 고백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좌에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라는 상당히 우리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위엄을 늘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내 뿔을 높이신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죠. 뿔은 그래서 힘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눈은 항상 계시록에서 통찰력, 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여집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숫자적으로 일곱 개의 뿔이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일곱은 완전수이니까 일곱 뿔이란 완전한 능력, 전능하신 권능 이런 것을 지니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일곱 눈을 가지셨다는 것은 완전한 지혜, 완전한 통찰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지혜로우심으로 세상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전능하심과 온전하신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영광의 회복과 함께 영광의 승귀 가운데 이르러셔서 영광 중에 계시고 그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대속의 주님이시면서 만물과 역사를 전능하신 능력과 온전하신 지혜로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전하신 모습으로 천상에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이하에서는 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봉인을 떼시게 되는데 그 이전에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주로 온 세상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아주 황홀한 장면이 전개되게 됩니다. 세 가지 찬송이 등장하는데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24장로들의 찬송입니다. 24장로들의 찬송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다리로다 했습니다. 죽임당하시고 또 모든 백성을 그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대속의 주님께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24장로들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송하고 경배드리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찬송은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천상세계의 천사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 찬송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모든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하늘의 천사들이 한마음으로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찬송은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하는 것인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큰 영광 중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찬송받고 계시는데, 교회를 대표한 24장로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로부터도 영광과 존귀와 찬송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들으시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 천상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교회 역사 속에서는 2장,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단도 등장하고 변절자도 나타나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많고 성도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처해 있지만, 장차 그 성도들이 가서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찬송 받으시고 교회와 또는 모든 피조물들과 천사들로부터도 높임을 받으신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늘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찬송의 모습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내 생물이란 온 천하 만국의 온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 생물들을 의미하는 것이요, 장로들은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데, 온 세상과 온 교회가 다 이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멘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경배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 더욱 우리에게도 영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